안녕하세요. 3D 블렌더의 강의를 진행하게 된 황성민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3D 블렌더를 통해서 작은 공간을 모델링 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작은 공간과 심플한 물건들을 배치하면서 만들어 보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다양한 샘플을 보고 연습하신다면 원하는 모델링들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심히 만든 작은 공간을 예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예쁘게 조명을 배치하고 원하는 각도로 카메라를 세팅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결과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즉, 머트리얼 제작 및 적용, 조명과 렌더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천천히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강의를 보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리얼을 적용하기 전에 하나의 오브젝트에 매트리얼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매트리얼을 생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하기 편하도록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을 적용하고 색상을 변경하였지만 뷰에서는 변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솔리드 뷰에서는 솔리드 매트리얼이 적용된 오브젝트의 모습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 모드를 변경하는 단축키 Z를 통해서 매트리얼 표류뷰로 변경해야 합니다. 뷰 모드를 변경하는 단축키를 선택하시면 와이어프레임, 매트리얼 프리뷰, 솔리드, 렌더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 매트리얼 프리뷰 두 가지를 제외한 두 가지는 모델링 작업하면서 사용해본 뷰이며 매트리얼 프리뷰는 이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렌더 뷰는 렌더링 작업을 진행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뷰와 매트리얼 프리뷰를 변경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보이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매트리얼을 적용할 때 편한 뷰로 변경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과 아웃라인 창 사이에 마우스를 대면 십자가 모양으로 마우스 아이콘 모양이 변경됩니다. 이때 왼쪽으로 마우스를 끌게 되면 손쉽게 새로운 창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창은 뷰 모드 단축키 Z를 눌러서 매트리얼 프리뷰 창으로 변경하고 오른쪽 창은 헤더 쉐이더 에디터를 선택하여 쉐이더 에디터 뷰로 변경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제가 진행하는 내용대로 진행하지 않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작업하셔도 무방합니다. 매트리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트리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시로 매트리얼을 하나 적용시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벽 조명 하나를 선택하고 설명을 위해 적용했던 매트리얼을 제거한 다음 새로운 매트리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쉐이더 에디터에 새로운 매트리얼에 대한 노드가 생성됩니다. 매트리얼에 여러 종류가 있고 설정이 있지만 이번에 활용하게 될 프린시플드 BSDF 매트리얼과 메탈리, 러프니스, IOR, 알파에 대해서 값을 변경하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고 나머지 기능들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incipled BSDF 매트리얼은 3D 블렌더의 기초 매트리얼입니다. 오픈 PBR 서페이스 쉐딩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디즈니와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매트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매트리얼의 색상을 정하는 메뉴입니다. 베이스 컬러를 선택해서 색상 선택창을 띄워주시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거나 드래그로 색상을 미세하게 조절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얼에 대한 변화를 자세히 보기 위해 오브젝트 하나만 볼 수 있게 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바로바로 Material Preview에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탈릭은 메터리얼이 금속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메뉴입니다. 값이 0으로 가까울수록 금속으로 보이게 되지 않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금속처럼 보이게 됩니다. 러프니스는 표면의 거침을 정하는 기능입니다. 값이 0으로 가까워질수록 선명하게 반사가 되고 1에 가까워질수록 반사가 확산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환경에 매트리얼을 적용할 때 러프니스 값을 적용해서 오브젝트가 조금 부드럽게 보이게 작업해 줄 예정입니다. IOR은 굴절률을 정하는 메뉴입니다. 일반 오브젝트들은 1.0에서 4.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알파는 매트리얼의 투명도를 정하는 메뉴입니다. 0으로 가까울수록 투명해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해집니다. 서브서페이스는 피부, 우유 같은 오브젝트에 쓰이는 메뉴입니다. 부드러운 외관을 만들 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스페큘러는 금속 성분의 층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이는 메뉴입니다. 트랜스미션은 유리나 액체 같은 재료를 렌더링할 때 사용되는 매트리얼입니다. 코트는 러프니스와 비슷한 느낌을 표현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메탈을 위해 코팅을 한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합니다. 쉬는 표면에 매우 작은 섬유를 표현하는 메뉴입니다. 천의 경우 가장자리 근처의 반사와 같은 부드러운 베벳을 추가한 모습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션은 오브젝트 메터리에 직접 빛이 발산하게 되는 메뉴입니다. 씬 필름은 재료 위에 하나의 필름을 씌우는 효과를 주는 메뉴입니다. 필름의 두께와 굴절률의 메트리얼의 빛반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생성한 머테리얼이 필요 없을 때 지우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쉐이더 에디터 창 헤더에서 All Link Data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에 적용된 매트리얼이 적용되지 않고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남아있고 언제든지 활용은 가능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매트리얼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삭제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의 아웃라이너 창에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블렌더 파일 모드로 변경하고 커런트 파일 안에 있는 매트리얼 파일을 찾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접혀있던 매트리얼 파일들을 열어보면 생성했던 여러 가지 매트리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매트리얼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후 딜리트 메뉴를 선택하면 삭제되게 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매트리얼을 적용할 오브젝트는 벽입니다. 벽과 바닥 아래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쉐이더 에디터 창 헤더에서 New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에 새로운 매트리얼이 적용된 상태가 됩니다. 매트리얼마다 이름을 변경해 줄 수 있으며 변경해 놓으면 나중에 매트리얼을 확인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헤더 창에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색깔을 변경하면 매트리얼 프리뷰 창에서 선택된 오브젝트가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벽을 베이지 색감으로 주고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러프니스 값을 0.8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문 틀에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창문 틀을 선택하고 뷰 셀렉트를 선택해 확대해 주겠습니다. 쉐이드 에디터 창 헤더에서 New 버튼을 눌러 매트리얼을 추가하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선택해 원하는 색감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색상 선택 오른쪽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면 어두운 색감으로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러프니스 값을 0.8로 변경하겠습니다. 창틀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창틀을 선택한 다음 단축키 Ctrl+L을 눌러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메뉴 창을 띄우고 링크 매트리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체가 동일한 매트리얼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메뉴 창에 링크 매트리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링크 매트리얼은 선택한 오브젝트들의 매트리얼을 똑같이 적용해주는 설정 메뉴입니다. 매트리얼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싶은 매트리얼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단축키 Ctrl 플러스 L 링크 매트리얼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매트리얼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작업에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쉐이더 에디터 창에서 매트리얼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창체 살에 대한 매트리얼을 제거하고 쉐이더 에디터 창에 원하는 색상을 매트리얼 리스트에서 선택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오브젝트만 매트리얼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메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을 선택해 창틀의 매트리얼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장의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책장을 선택하고 쉐이더 에디터 창 헤더에서 New 버튼을 눌러주고 매트리얼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 컬러를 선택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고 러프니스 값을 0.8로 변경하겠습니다. 러프니스 값을 변경하고 한 번 더 색상을 확인하고 조금 더 다른 색상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상 위 부분을 선택하여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매트리얼을 생성하고 이름을 변경하고 베이스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색상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하면서 선택하면 됩니다. 저도 이런저런 색상을 보면서 원하는 색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마지막으로 선택했다면 매트리얼에서 러프니스 값을 다른 오브젝트와 동일하게 0.8로 변경하겠습니다. 책상 다리를 선택하고 책상 윗부분에 매트리얼과 동일한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단축키 Ctrl 플러스 L을 눌러 링크 매트리얼 기능을 활용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서랍장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한 오브젝트의 매트리얼들을 선택하고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을 활용하여 서랍장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 손잡이 부분을 각각 다르게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의 매트리얼이 색상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 색상 전체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선택해주고 창틀의 색상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은 색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 다시 되돌려주고 책상 다리 하나가 매트리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매트리얼 리스트에서 다른 책상 다리와 동일한 매트리얼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자도 현재까지 적용했던 매트리얼을 조합하여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으로 매트리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에 있는 책의 내지에 매트리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지를 선택하고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한 다음 색상은 하얀색보다 살짝 어둡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러프니스 값을 0.8로 변경하겠습니다. 적용해 줄 여러 책의 내지들을 선택하고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을 활용해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의 겉표지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책 겉표지를 선택하고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한 다음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러프니스 값을 0.8로 변경하겠습니다. 빨간색 책의 겉표지를 만든 것처럼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매트리얼을 하나씩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가지의 색상의 매테리얼을 미리 생성하여 어색하지 않게 나누어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테리얼 기능을 활용해 책의 매테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책장 안에 있는 매테리얼 값을 모두 적용하였다면 책상 위에 있는 책들도 매트리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에 있는 내지 매트리얼을 활용하여 책상 위에 있는 내지 매트리얼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게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겉표지도 내지 매트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배분하면서 색상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매트리얼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내지와 겉표지에 원하는 색상들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파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쉐더 에디터 창 헤더에서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하고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 값을 0.8로 변경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매트리얼을 새로 생성하고 이름을 바꾼 다음 베이지색 계열로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러프니스 값은 0.8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다리는 나무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이전에 적용했던 매트리얼을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을 통해 매트리얼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블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쉐더 에디터 창 헤더에서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해 줍니다. 이름을 변경하고 색상은 기본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러프니스 값은 0.5, 알파 값은 0.25로 약간 투명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소파 매트리얼 러프니스 값을 0.8로 적용 안 한 부분들을 수정해 주고 테이블 다리 매트리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을 새로 생성하고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철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기본 색상의 메탈릭은 0.6, 러프니스 값은 0.2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너무 흰색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색상을 조금 어둡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리 부분들을 선택하여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을 활용하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V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쉐더 에디터 창에서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하고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어두운 색상으로 변경하고 러프니스 값을 0.8로 변경하겠습니다. TV 유리 부분의 매트리얼은 꺼져 있는 화면을 표현하기 위해 검은색으로 색상을 정하고 러프니스 값을 0.8로 변경하겠습니다. TV 받침대는 이전에 적용했던 서랍장의 손잡이 색상을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을 활용하여 적용하겠습니다. TV의 다리 부분들은 TV의 매트리얼을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을 활용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벽에 걸려있는 액자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을 활용하여 안쪽은 책의 내지, 겉은 테이블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벽에 위치하고 있는 조명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조명 하나를 선택하고 쉐더 에디터 창에서 매트리얼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하고 색상은 어두운 색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릭 값은 0.8, 러프니스 값은 0.25로 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의 조명도 똑같은 매트리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명 3개를 먼저 선택하고 마지막에 매트리얼을 적용한 조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축키 Ctrl 플러스 L을 누른 뒤 링크 매트리얼을 선택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서랍장 위의 액자들은 벽에 걸려있는 액자 매트리얼을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을 활용하여 하나씩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매트리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받침과 기둥은 테이블 다리의 매트리얼을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링크 매트리얼 기능으로 적용하고 몸체는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적용하겠습니다. 쉐더 에디터 창에서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하고 색상은 회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러프니스 값은 0.8, 알파 값은 0.25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일의 매트리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시간에 타일은 격자 형태로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판 모양으로 매트리얼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헤더에서 매트리얼을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매트리얼의 이름을 변경하고 하얀색보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고 러프니스 값을 0.8로 변경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타일 매트리얼을 복사하고 색상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컵 매트리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쉐더 에디터 창에서 매트리얼을 새로 생성하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색상은 기본 색상보다 조금 어둡게 조정하고 러프니스 값을 0.8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포인트 라이트, 선라이트, 스팟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이트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하고 실제 제작된 공간에 라이트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을 간단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는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빛을 내보내는 라이트입니다. 실내에 있는 전구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라이트는 아주 먼 곳에서 한 방향으로 빛을 보내는 라이트입니다. 태양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태양빛이기 때문에 스트렝스 값이 낮아도 밝고 실외 공간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라이트는 각도를 조절해서 빛의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위치로 바꾸는 것으로는 렌더링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스팟라이트는 지정된 방향의 원뿔 모양으로 빛을 내보냅니다. 손전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는 표면에 방출되는 빛으로 활용할 때 사용되는 라이트입니다. 부드러운 테두리가 있는 그림자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TV 화면이나 형광등처럼 물체에서 LED 빛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3종 조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종 조명은 영화와 사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명의 기본 방식입니다. 3종 조명이기 때문에 총 3개의 조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키 라이트인 메인 라이트입니다. 화면 전체의 밝기나 그림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라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필 라이트인 보조 라이트입니다. 물체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라이트입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역할이므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백라이트입니다. 물체의 뒷부분에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가 보는 방향에서 역광 방향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물체의 윤곽선을 강조하는 역할입니다. 윤곽선을 강조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3D 공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번에 제작한 모델링한 공간을 3종 조명으로 활용하여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라이트를 배치할 때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이트 세팅하기 전 모델링을 하던 화면처럼 하나의 뷰로 변경을 하고 라이트의 빛을 렌더링 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넓은 바닥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단축키 Shift 플러스 A를 통해서 큐브를 추가하고 프로퍼티스 창에서 스케일 X, Y, Z 값을 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탭을 통해서 에딧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큐브의 새 면을 딜리트 단축키 X를 통해서 페이스를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하고 위치와 크기를 알맞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모드로 다시 변경해서 3개의 모서리를 선택하고 베벨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B를 통해 모서리의 엣지를 나누어 주고 세그먼트 값을 5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쉐이드 스무스 기능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뷰모드 변경 단축키 Z를 통해 렌더 뷰로 변경한 다음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생성하고 위치를 선정해 주겠습니다. 프로퍼티스 창에서 라이트를 수정할 수 있는 아이콘을 눌러 창을 변경하고 파워 값과 레디오스 값을 적절히 변경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더 생성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쉐드 기능을 끄고 파워 값과 레디오스 값을 적절히 변경하겠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를 하나 생성하고 위치를 창문에 들어오는 빛으로 만들기 위해 배치하겠습니다. 사이즈를 3m로 수정하고 위치를 한 번 더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의 색상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렌더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진행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EV 렌더링입니다. EV 렌더링은 속도에 중점을 둔 실시간 렌더링 엔진입니다. 빛의 방향을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생략되는 부분만큼 빠른 렌더링의 강점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이클 렌더링입니다. 사이클 렌더링은 레이레이스 기반의 렌더링 엔진입니다. 현실의 빛 방향과 세기 등을 모두 계산하여 렌더링하는 방법입니다. 고품질의 렌더링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산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이클 렌더링은 렌더링 계산하는 방법 중 CPU와 GPU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뷰로 렌더링 진행 시 나오는 결과물을 미리 보고 작업할 수 있으므로 카메라 세팅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애드 단축키 Shift 플러스 A를 통해서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이동 단축키 G 또는 각도 조절 단축키 R을 통해서 카메라를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카메라 뷰를 보면서 세팅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카메라 뷰로 볼 수 있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뷰 설정 단축키 물결표를 통해서 카메라 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뷰를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 뷰에서 퍼스펙티브 뷰로 변경됩니다. 카메라 뷰로 고정하고 화면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옵션 하나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사이드바가 켜져 있지 않다면 사이드바 토글 단축키 N을 통해서 켜줍니다. 카메라를 선택 후 사이드바에서 뷰 탭을 누른 후 중간에 보이는 락 메뉴 창에서 카메라 2 뷰를 체크해 줍니다. 뷰 설정 단축키 물결표를 통해 카메라 뷰로 변경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뷰를 이동할 경우 카메라 뷰에서 퍼스펙티브 뷰로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할 카메라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은 많은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뷰에서 보이는 장면을 그대로 렌더링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퍼티스 창 메뉴 중에서 렌더링 탭을 눌러 간단한 설정을 진행한 후 렌더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메뉴들이 있지만 저희는 높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렌더 엔진은 사이클로 변경하고 디바이스는 GPU로 변경하겠습니다. 샘플링 안 렌더 세팅에서 맥스 샘플을 2048로 세팅하고 렌더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렌더링 진행 단축키는 F12입니다. 혹은 탑바 메뉴에서 렌더, 렌더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카메라 뷰 화면을 렌더링 진행하게 됩니다. 렌더링을 진행하게 되면 아직 노이즈가 많은 상태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상태 창 중에 샘플의 수치를 보면 2048 중에 렌더링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48까지 진행이 완료되면 노이즈가 없는 깔끔한 렌더링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메뉴 창에서 이미지, 세이브 에이즈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중앙에 있는 창을 통해서 저장 경로를 정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창을 통해서 저장되는 이미지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한 경로에 지정한 이름으로 PNG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렌더 뷰를 정하고 원하는 확장자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블렌더의 머티리얼 제작 및 적용, 조명과 렌더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습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조명 또한 입체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앞서 배운 기능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습 예제를 통해 연습하시면 3D 표현력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